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읽어보세요에 나오는 그 시는 그 미국 시인 롱펠로의 화살과 노래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오늘의 설교 제목인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과 관련을 제가 지었습니다. 의미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했는데요.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화살처럼 어디에 떨어졌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가슴에 화살처럼 찌른 아픔일 수 있다는 것. 또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노래처럼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계속 맴돌고 재생되고 있는 고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에베소 4장 우선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에 대한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 사역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과 구분지어서 거룩한 회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으신 그 위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심히 부족하고 아둔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언할 터인데 성령님께서 저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얻으시고 주님의 진리가 드높여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아시다시피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이러진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후반부는요, 그 놀라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교리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 또는 도덕적인 삶, 또는 윤리적인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와 실행이 별개의 것이 아닌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리라고 하든, 그것을 어떤 교리라고 하든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시카고 인디애나주의 한 독립침례교회의 목회자가 17세의 소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미국 주요 신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신문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FBI가 출동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이 17세 소년과 더불어 인디애나주를 넘어섰는지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넘어서서 일리노이스로 갔으면 17세 소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합법이랍니다. 그 옆에 주는 17세부터는 합법이 돼요.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FBI까지 출동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요, 밥 브레이라고 하는 설교자가요, 쓴 아티클을 보니까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그 목회자가 이미 11년 전부터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미 그 믿음에서 떠났는데 목회자 한 명 쫓아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바 교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까? 왜 오늘날의 기독교가 비성경적인 이상한 실행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건전한 성경적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어떤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 그렇게 하게 만든 원리,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전반부에 나타난 교리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맥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부패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생활의 변화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부터 먼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말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25절에서도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29절에 보시면 부패한 대안은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 evil speaking, 악하게 말하는 거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시면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성경에서도 특히 잠언 같은 곳에 보시면 말과 연관된 말씀들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화, 분노, 분노를 관리할 수 있는 감정 통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요, 감정 통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요, 본문에서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도.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여기 보면 anger, 화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노, 진노가 그 다음에 나오죠. 앞에 나오는 화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화나는 상태예요. 뒤에 나오는 진노는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화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나오는 파괴적인 증오심, 복수심, 원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화가 생기시면요, 그날 바로 풀어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왜 많은 부부들이 왼수처럼 지낼까요? 이 간단한 원리를 어겨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설교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노부부의 비결을 소개하셨습니다. 한평생 같이 해로하시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봤더니 그 가정도요, 똑같이 싸웁니다. 다툽니다. 다툼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화는 하나님 주신 감정이니까 화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특징은 무슨 일로 말다툼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싸워서 말도 안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 그 아내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면서 우리가 화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노부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앉아계시면 서로 마주보세요. 설교는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은 설교는 무의미한 거 아십니까? 형제님들만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여보, 해가 지네. 자매님들, 알았어요. 형제님들 왜 안 하시죠? 오늘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기면 그날 바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화를 낸다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주 귀한 어떤 영성의 표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믿음이 약한 어떤 어린 성도를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의문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도 분리하지 않는다? 이 정상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유린합니다.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저는 분인합니다. 어떤 때는 마땅히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 타협을 했거나 죄에 굴복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복음서에 보시면 여러 경우에 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화를 무제한 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도 그 다음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죄는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의로운 분노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나는 간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기 민족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이 의분이 얼마나 놀라운 에너지를 발생시켰습니까? 종교 군사 훈련도 받지 않았던 다윗에게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으니까요, 골리앗을 죽이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것이 의로운 분노지만 여기에도 항상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것은요, 죄를 유발하기 쉬운 감정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27절에 보시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영적으로 변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또 거룩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선한 의도까지도 마귀는 틈만 노리고 그것을 악한 것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분노, 이 사회를 향한 분노, 교회를 향한 분노, 배우자를 향한 분노, 이게 혹 정당한 것일지라도요, 그 정당한 의문 속에서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요.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더디하라. 성경은 감정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요. 감정을 통제해서 진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감정을 흔히 불에다 비유합니다. 여러분 불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컨트롤드 파이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컨트롤드 파이어가 있습니다. 통제된 불이 있습니다. 불이 통제되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게 쓰여집니까? 우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가스가 통제된 불입니다. 추울 때 우리가 사용하는 히터는요. 불이 통제가 되니까 따뜻하게 유익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불은요. 통제가 안 되니까 파괴적이 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성령님께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파괴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말의 힘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말의 힘. 말의 힘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을 볼까요?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거기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세보니까요. 10번 나옵니다. 이것을 그 A.W. 핑크는 창조의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7절 마지막 보세요. 7절 마지막 그대로 되니라. 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 그대로 되니라.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말도 힘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면서 우리의 말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말 속에 있는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요 파괴적인 능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우리 인간의 언어가 양면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조적인 면과 파괴적인 면 두 개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말에 어떠한 권능이 있는지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말이요 사람을 건강하게도 만들고요 사람을 병들게도 합니다. 잠언 12장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한다. 잠언 15장에 보시면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다. 잠언 16장에 보시면 즐거운 말들은 뼈에 건강을 준다. 잠언 12장에 보시면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반대로요. 잠언 12장 18절에 보시면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이 있거니와 시편 140편 3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걸 받으면 정들게 되겠죠. 로마 3장에 보시면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함부로 하는 말, 칼로 찌르듯이 하는 독한 말, 날카로운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진 경우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 이 말은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곳에 열매를 먹으리라. 예레미야 9장에 보시면 그들의 혀는 이미 쏜 화살 같고 거짓을 말한다. 잠언 13장 3절에 보시면 자기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 살고 죽는 게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권능에 달려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 흥하게 하는 말이 있고요. 망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1장에 보시면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잠언 10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잠언 18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 잠언 19장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는 망한다. 잠언 11장 11절에 보시면 도시는 사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진다. 너무나 많아서 이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힘이 있습니다. 소에게 물리는 재갈이 있죠. 배를 운전하는 키가 있죠. 자동차의 핸들이 있죠. 비행기의 조종 칸이 있죠.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서 재갈, 키, 핸들, 조종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고 말입니다.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갑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던진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주 하고 있는 말과 나의 인생이 너무 비슷합니다. 나의 오늘은요, 어제 내가 한 말의 열매입니다. 또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언제 말하는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말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결혼은요, 말로 표현하고 나타난 열매입니다. 여러분, 룻기 기억하십니까? 모함 여인 룻과 보아스의 러브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시면요, 서로의 사랑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합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성사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말로 표현했고요, 행동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은요,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된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요. 좀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말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민수기 14장을 볼까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냅니다. 40일 동안 부여받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 1절.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2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이들은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길을 부풀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속, 가나안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2절에서 이들이 진짜 죽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사람 속이 알 수 없죠. 근데 아마 이때 이들의 마음속에 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이 좀 흥분하면 내 마음과 다른 말 할 때 있잖아요. 혹 흥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종종 마음과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들과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신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넘겨보세요. 28절 보세요. 한 밑줄을 쳐보세요. 저는 이 말씀 참 두렵습니다. 28절. 우선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2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말이 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잖아요? 서로 교제하시잖아요? 서로 교제할 때 주고받은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걸 기록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시면,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지금 읽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다고. 사람을 향해 한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하는 말, 그게 비방이든 중상이든 험담이든 파괴적인 말이든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그 시편 139편에 보시면,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다 들으십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의 말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행하신다는 이 사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이렇게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입술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까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한 언어 습관 한번 점검해봐라, 조정해봐라,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2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과 관련해서 두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4장 29절. 이래서 4장 2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패한 대안은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먼저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라는 거예요. 뭐요? 선한 말을, 은혜를 끼치는 말을, 세워주는 말을. 이 구도를 가만히 보면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등장한 것이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구도가요,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한 반응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이는데요,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예레미야 1장 7절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인이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똑같습니다. 먼저 하지 말라, say not, 먼저 말하지 말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말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말할지니라. 지금 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꼴을 보고 네 상황을 보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그런데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뭘 명령하든지 거기에 순종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하지 말고 먼저 등장할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요, 대다수가 날마다 자기 모습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 관계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오래 습득되어 있던 이런 부정적인 언어,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것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황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데이 셰퍼드라는 저자는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야 하는 황금문 첫 번째 문, 그것이 참말인가? 참말인가? 두 번째 문,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문입니다.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참말인가? 그것이 참말인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요, 이 세 가지 관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말이고 필요한 말인데요, 그것이 친절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것이 참말이었고 진리였고 바른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상대방을 고치기는커녕 부부싸움을 유발하고요, 상대방에게 노를 적발시키는 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그 둘째 아이 상윤이하고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상윤이는 아주 좀 실용적인 아이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해요. 이득이 안 되면 안 해. 되게 좀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요. 이성적인 아이입니다. 며칠 전에 이 아이가 학교 끝나고요, 대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대현은 문제와 더불어서 저에게 너무나 신경질적으로 막 반응을 하고 불순한 태도를 막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신방에 있었고요. 또 엄마는 회사에 있죠. 기현이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차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현이밖에 없어서 상현이 보고, 야, 대현이 어린이집 끝나고 너가 데려와라. 그랬더니 자기는 뮤지컬이 있다고, 늦게 끝난다고, 너무 늦게 가게 되면 대현이가 계속 울면서 울기 때문에 사람들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상현이의 말이 맞습니다. 맞는 면이 있는데요, 그 상현이의 그 불순한 태도 때문에 제 감정이 상하니까 상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시간 지나서, 상현아, 너는 아주 논리적이고 말도 참 잘해. 이성적이지? 하지만 이런 얘기 아니? 논리로 이겼는데 실제로 질 수 있다는 건 아니?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야. 머리로는 수긍하지만 가슴이 따라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단다. 너는 아빠의 감정을 상하게 했어. 앞으로 너의 말을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표현해야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단다. 만약에 네가 너의 말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너는 쪽박찰 것이다. 우스갯소리 마지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너가 너 하는 말을 부드럽게 온화하게 예의 바르게 하면 넌 대박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말은 맞는데 듣기가 싫어 막. 이런 경우 없으세요 혹시? 계속 대화에 있어서요, 옳은 말을 해도요,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 억세트가 안 돼요. 그래서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리한 사람들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뭔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으로요,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지 않고 파괴지가 오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29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선한 말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는 구원은 받았지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까 세계 황금문이라는 책의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모임이 왜 이 모양이야? 리더는 왜 저래? 이렇게 말해버리면 혹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말일까요?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이 참말인지, 이게 필요한 말인지, 필요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친절한 말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요, 어느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한번 봤는데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가장 부모에게 상처받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무려 43%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혹시 지난 여름방학 때 많이 하신 말씀들 혹시 아니세요? 애들이 거기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참 흥미로운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상처가 뭐냐? 그래도 무려 73%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럴 때. 사춘기들이 자주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럴 때 부모가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 설문 내용을 보면서 뭘 깨닫는가 하면은 자녀도 부모에게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남녀노소 부모 자녀를 막론하고 다 우리 모두는 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 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새로 결혼을 하는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를 읽히는 책이죠. 이 책에 보면 부부가 회복해야 되는 다섯 가지 언어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인정하는 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그 책에서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두 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한 번만 칭찬해주면 유효기간이 두 달이나 가는데 얼마나 칭찬을 안 해주고 사느냐 싶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칭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에 인색하십니다. 왜 그렇죠? 칭찬하면 사람 버린대요. 교만해져서 마귀가 시험한대요.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칭찬 때문에 교만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칭찬을 감당 못하는 미숙한 사람, 자신이 잘난 줄 착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루실 몫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작은 일에 신실해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 칭찬은요 바로 하늘의 언어입니다. 아십니까? 마귀는 결코 칭찬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시면 동방의 의인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어떻게 참수합니까? 에이, 욥도 자기가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겠죠.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무너뜨리기를 좋아해요. 칭찬은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장려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이곳 저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요, 그저 사람의 칭찬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칭찬만 기대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칭찬하지 않으면서 그걸 실수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정지하고 비판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저를 칭찬하지 말래요. 왜? 이 땅에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엎어진대요. 어떻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참 다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야, 너 칭찬 받았으니까 상급 없다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질투심이 없는 한 왜 다른 형제의 훌륭함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칭찬이 굶주려 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지 않은 버릇도 있답니다. 그것을 꼭 말로만 해야 합니까? 말로 해야 합니까? 반복 말씀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격려해 주는지, 인정해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과장하지 않고요. 과장하지 않고 가식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야, 우리 아이도 좀 죽겠는데 수학 시험 순간 100점 맞았습니다. 100점. 그 성적표를 들고서 머리카락을 휘날리지 정말 집어넣고 달려갑니다. 숨이 턱까지 막 차올라. 엄마! 엄마! 제가 수학 100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한다는 말 한마디 딱 합니다. 국어는 이게 참회의 웃음이신가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요, 소변 마련구도 참고요, 미친듯이 달려가는 것은 수학 100점 맞은 것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이 좀 끌어안아주면서 야, 이거 참 가문의 영광이다. 네 아빠에게도 없었고 네 엄마에게도 없었다. 어?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구나. 대단하다. 그러면서 좀 껴안아줘야 되는데 쌀쌀맞게 국어는. 혹시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패턴 아닌가요? 우리는 그것을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시면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 항상 은혜롭게 하라. 야,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을 참 맛깔스럽게 표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좀 목말라 하는 말을 해주면 그게 좀 매력적인 말 아니에요? 혹시 하루 종일 그런 분 계세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아내가 정말 당신의 애씀으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이때 남편도 하루 종일 애쓴 아내에게 나는 바깥에서 애쓰지만 당신도 참 애쓴다. 나는 표관하게 이르지만 당신은 아무 표관하지 않잖아. 야, 참 표정들 보니까 참 정말 놀고 있냐는 표정이십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만 작동되는 게 사랑이에요. 적극적으로요, 선한 말을 해서 그를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칭찬 관련해서요, 잠언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다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시작.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정금처럼 만듭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칭찬이 어떻게 금 같은 사람을 만들까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 섞여 있는 돌을 원광석이라고 얘기해요. 원광석을요, 도가니에 놓고 용광로를 돌려서 불을 떼면 돌은 돌대로 금은 금대로 분리가 됩니다. 돌 속에 섞여 있던 금이 도가니와 용광로를 통해 정금이 됩니다. 도가니로 은을 만드는 거예요. 용광로로 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나오는 칭찬으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칭찬 사람 만듭니다. 어떤 사람 만듭니까? 어떤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 용광로 도가니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곳에 나왔죠? 그렇다면 칭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가니와 용광로가요, 금과 돌을 분리합니다. 성전한 금과 은을 분리 만들기 위해서요. 용광로와 도가니 하는 도가니가 하는 역할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칭찬이에요. 칭찬은요. 사람을 금과 은같이 귀한 존재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불순물이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비판해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 이 사회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으면요, 사람이 움츠러들고요, 사람이 방어적이 돼요. 오히려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칭찬은 사람에게서 불순물을 분리해냅니다. 사람은 원장석과 같습니다. 금에 섞인 돌 말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돌과 금이 분리되는 거예요. 원강석에서 돌이 분리되는 것처럼 금만 남잖아요. 칭찬을요, 사람 속에는 불순물이 제거되면 금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에요. 칭찬은 사람을 금과 같이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금과 같은 사람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벤 카슨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벤 카슨? 이분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샴 쌍둥이 아시죠? 샴 쌍둥이 남자아이들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실력파 의사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아주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요, 그 이후에 마약, 폭력에 난무하는 흑인 빈민가에서요, 호르몬을 먹여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불량 소년과 어울려 다니고요, 싸움질이나 하고 학습 부진하로서요, 성적이 거의 다 F였답니다. 그야말로 빈민가의 불량 소년이고 꼴찌 소년이고요, 놀림과 따돌림을 받던 그런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외과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은 내용이 실렸는데요. 당신은 학교에서 열등학생이었는데, 깡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요, 벤 카슨이요,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이었습니다. 쇼나 덕분이시길요, 어머니는 제가 늘 학교에서 꼴찌를 하고 흑인을 하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요, 어머니는 늘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한번 해봐. 노력만 하면 너라고 왜 못하겠냐 하면서요, 절대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로 자식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요, 어머니의 그 사람을 살리는 희망적인 말 때문에 용기를 얻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어머니 쇼나 카슨도 불우한 여성입니다. 남편은 이중생활을 해서요, 그녀를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나이도 많지 않은 아들이 혹처럼 달려있어요. 그 아들은 학습 부진합니다. 깡패들하고 어울려 다니고요, 아주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강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수면제 다량 복용으로 실패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처참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병원에서 어떤 한 성도에게 복음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녀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쇼나 카슨, 그녀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세워주는 희망적인 말을 통해서 그 아들이 세계적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혀를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문제거리로 본 사도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요 혀만 길들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인데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불이 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요, 우리의 언어생활을 조종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쇼나 카슨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을 때 자녀를 향한 그녀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래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이사야는 고백했죠. 그때 주님께서는 제단의 수출 입에 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우리 입술이 제단의 수초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합당한 언어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듣는 자에게 의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왜?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즐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선한 말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의 교정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재간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입술로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한 적이 없는 혼이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부정한 입술로 지은 많은 죄악들을 씻지 않은 이러진 혼이 안 계십니까?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한 그 입술의 고백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결정해줍니다. 아직 그 결정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주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죄인인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또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의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또는 자신의 미숙한 말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건 없습니까? 또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롱펠로우 시처럼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쏜 화살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있고 내가 부른 노래가 누군가의 마음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주한 말과 정수란 언행 때문에 누군가 인생길에 걸림돌을 놓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하나님께 생각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입술에 제단의 수출 되어주소서. 정결케 되기 소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언어생활의 교정을 위해서 매일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성령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선한 말, 믿음을 세워주는 말,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